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강림절 후 첫 주간 월요일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새롭게 각오하고 새벽마다 다짐하며 기도하였지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가족의 작은 도발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를 모르고 때로는 그 들보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작은 티, 타인의 티끌만한 결점을 지적하며 의로운 척하였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였지만 어느새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오는 자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삶의 자리가 너무 힘겨워 고통 중에 주님께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궁핍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그들의 고통이 어떠한 것이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시간이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만인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그 시편 30편 말씀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노령의 시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한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효심으로 간호하는 권사님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놀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아토피로 고생하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공기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작하며 치료되길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랜 고생으로 상처받고 지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치료의 광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추어 주시어 여호와 라파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항암 치료 중이나 더 이상의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선고를 받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마음이 잠시 무너졌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암과 다시 싸워보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삶의 의지와 용기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긍휼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서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4편은 120편부터 시작된 올라가는 노래 중 마지막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에 붙어있는 표제어 히브리어 쉬르 하마알롯은 상승하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어디로 올라간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성전에라는 단어를 앞에 붙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상승하는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큰 새 절기 중 어느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이 시편들을 불렀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다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성전 내에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제사장 뜰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는 15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 시편을 노래할 때는 음을 높이 올려서 부르라는 뜻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의견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지 아니면 두 번째 관점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불렀던지 또 아니면 세 번째 해석대로 성전 내에 있는 15계단을 오르면서 불렀던지 간에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편 134편은 그 연속된 찬양의 마지막 찬양, 계속해서 올라가는 노래의 정점이자 결론인 노래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에서 종들아로 번역된 이 아브데는 제사장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일컬을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밤에 성전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송축하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역대하 9장 33절에 나오는 주야로 찬양을 맡은 찬양 전문 사역자였던 레위인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34편은 또 결국 축복으로 끝나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었던 제사장들도 강력한 후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나오듯이 제사장들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시편 134편이 포함된 그 전체 15편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전 내 15계단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었다면 아마도 그 긴 순례길 끝에 순례자들이 밤에도 찬양하고 성소를 지키는 분들을 밤에 늦게 도착했을 때 만났을 것 같기 때문에 레위인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지만 축복권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단어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느낌이 오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칭송할송에 기릴송 칭송할송자에 또 축복할 때 쓰는 그 빌축자를 쓰기 때문에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의미는 찬송일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고 좀 애매하죠. 사실 송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3절에서 복을 주신다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1절과 2절을 praise로 하고 3절은 bless로 했지만 NRSV나 ESV처럼 학문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그러한 성경 번역본에서는 모두 세 개를 다 bless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축복하는 의미로. 자, 이제 그러면 1절과 2절의 의미가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3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서 bless를 목적으로 하나님으로 쓸 때는 찬미하다, 숭상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이게 새롭지도 않고 해석이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영어 성경이 히브리어 바라크를 블레스로 다 번역하면서 거기에 부과된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왜 히브리어 바라크가 목적어에 따라서 또는 주어에 따라서 뜻이 복을 주다라 축복하다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용례를 보면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축복하다, 송축하다 말고도 무릎 꿇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또 인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순전히 제 의견이지만 바라크의 원래 의미가 귀하게 여기다 정도의 뜻이고 문맥에 따라 형성된 의미가 나중에 고착되어서 이렇게 축복하다, 송축하다, 무릎 꿇다, 인사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언어라는 것이 또 어떤 단어의 뜻이 어떤 문맥에서 약간씩 다른 의미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진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어휘수가 많지 않았던 고대어의 경우에 또 특별히 오래된 단어라면 그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오늘 3절처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높이면 1절 2절처럼 송축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서로를 축복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왕을 존귀하게 여기면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발전하면 항복하다는 의미까지 파생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축복한다는 말은 또 어떤 때는 인사하는 것이 되겠죠. 또 왕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특별히 경의를 표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어 바라크는 복을 내려주는 것, 송축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인사하는 것, 무릎 꿇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보면 오랜 순례길 끝에 늦은 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주시오. 순례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부탁하였습니다.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겠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것,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아니면 다른 힘이나 돈이나 권력,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맹세하거나 기도하거나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던 것인데, 우리가 3절까지 생각했을 때는 축복이니까 제사장의 축복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의 의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사장들이 순례자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1, 2절과 3절이 대화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존귀하게 높임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에, 전능자이시기에 그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온입니다. 시온은 문자적으로는 요새라는 뜻이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온산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입니다. 이미 송축하라와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잘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바라크를 오늘 굳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인 귀하게 여기다로 연결하면서 생각해 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 134편이 사실은 시적 운율, 운 가군 또는 아군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운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라임이 있다는 겁니다. 라임이 있고 그 라임은 바라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짚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떠한 의미일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복하면 바로 생각나는 시편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 시편, 암송하는 분들도 많죠. 여기에서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 에쉐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복으로 번역이 됩니다. 또는 행복으로도 번역이 되지만요. 하지만 이 바라크, 오늘 나온 복 바라크는 아까 살펴보았다시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상대에 대한 태도를 담고 있고 그래서 관계적인 개념에서 파생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썼던 그 베라카라는 단어는 이 바라크의 명사형입니다. 그때 역시 우리가 그곳에서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자손의 번영을 약속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를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낮처럼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밤의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면 그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재료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힘겨워도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나서 이름조차 고통에 관련된 이름으로 지어져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송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지진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약간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전화로 대부분 신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감사 고백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늘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강화되어서 그동안 때로는 참여 못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전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송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